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군 정보 수집 정찰기가 오늘 또다시 한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군용기 항적을 추적하는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리벳 조인트 RC-135W로 추정되는 비행기 한 대가 이날 오전 남한 수도권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C-135W는 미 공군이 보유한 통신 감청용 정찰기입니다. 이 정찰기는 그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거나 발사 이후 추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남한 상공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도 미 공군 소속 U-2S 고고도 정찰기가 남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시위대 수천 명이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면서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맞섰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화 진영이 압승한 이후 시위 양상이 진정되는 모습도 보였지만 지난 주말부터 다시 격렬해졌습니다. 시위대는 행정장관 직선제 등 5가지 요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홍콩 사태와 관련해 미군의 함정과 군용기가 홍콩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와 중국 동북 지방을 잇는 가스관이 오늘 개통됐습니다.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화상으로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길이가 3,000km에 달하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은 시베리아 동부에서 접경지역인 중국 헤이룽장성까지 연결됩니다. 헤이룽장성에 도착한 가스는 인근 랴오닝성과 지링성에도 공급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개통행사에서 가스관 연결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도 새로 개통된 가스관이 중국과 러시아 상호협력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오는 4일에 여는 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패트릭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 고문은 이날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른 증인들이 공개되지 않았고 법사위가 대통령에게 공정한 절차를 제공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관계자들이 앞으로 의회 청문회에 나갈지 여부는 이번 주말까지 회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부자를 부패 혐의로 수사하라고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어제 아델 압델 마흐디 총리 사임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압둘 마흐디 총리는 1년 2개월 만에 퇴진했고 바르함 살리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에 새 총리 지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압둘 마흐디 총리는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의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 10월 초부터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부실한 공공서비스와 경제난 그리고 부패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라크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란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진압에 나선 군경과 시위대가 충돌해 지금까지 400명 이상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내 핵연료를 오는 2031년까지 모두 외부로 반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중장기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해 이같이 밝히고 반출 작업은 2021년 말 2호기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안에는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미사용 혹은 사용 후 핵연료봉이 약 4,700개가 남아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폭발한 바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핵연료 유출 방지와 남아있는 핵연료 처리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핵연료 반출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은 녹아버린 뒤에 굳어있는 핵연료를 반출하는 작업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군이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발사장과 인근 건물에서의 차량과 장비 움직임 등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평안북도 지역과 함경북도, 황해도 지역 그리고 한때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2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7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지난주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전후해서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신감청용 정찰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했는데 미군이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공군의 통신감청용 리벳 조인트 정찰기 한 대가 2일 서울 등 수도권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했다고 민간항공 전문 사이트가 밝혔습니다. 항공기의 비행에 대한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리벳 조인트 정찰기는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 정찰기로 최근 한반도 상공을 자주 비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달 27일과 28일 해군 정찰기인 EP-3E와 공군 EAC, RC-135B를 동원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또 30일에는 공군 U-2S 정찰기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상공을 비행하는 등 최근 일주일 새 4차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서해 북방 한계선에 인접한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데 이어 28일에는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정찰기의 비행은 북한의 도발적 무력 시위를 전후한 시기에 대북 감시와 동향 파악의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 수도권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한 리벳 조인트는 통신 신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감청 정찰기입니다. 또 지난달 30일 수도권 일대를 비행한 U-2S 정찰기는 5만에서 7만 피트 상공에서 고해상도 영상 장비를 통해 사진을 찍고 지름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휴전선 인근에서 최대 7에서 8시간씩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P-3E는 전파 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찰기로 미사일 전후 방출되는 전자신호와 핵실험 때의 전자기 방사선 신호를 포착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최근 한반도 상공 정찰 비행 강화는 북한의 도발 관련 동향에 대한 감시 외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발사장과 인근 건물에서 차량과 장비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이 밝힌 내용과 일치하는데 실제 발사 준비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1일 프랑스 국립연구원과 에어버스의 인공위성이 동창리 서해발사장 일대를 촬영해 구글어스에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해석될 만한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발사대 뒤쪽 부분에서 발견된 물체들입니다. 발사대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자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밝은 색상의 물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순 없지만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 최소 5개에서 6개에 이릅니다. 이 중 과거 위성사진에서 확인되는 두세 개의 물체, 즉 고정식 물체를 제외하면 세네 개는 비고정식, 즉 차량 혹은 장비들로 추정됩니다. 움직임이 관측된 곳은 또 있습니다. 발사대에서 남쪽 방향 산 정상에 위치한 관측타워 바로 앞 도로에도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점은 과거 비어있던 곳이어서 새로운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밖에 발사대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기차역 인근 건물 공터에서도 3, 4대의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차량들이 발견된 건물은 과거 은하 3호 등 장거리 로켓 등의 조립이 이뤄졌던 곳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최근 한국 정보당국의 발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서훈 한국국가정보원장은 29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서 원장은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차량의 움직임이 발견되긴 했지만 시설 정비나 점검 등 위성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는 상관이 없는 활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북한은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세 차례 발사체를 쏘아올린 바 있습니다. 북한은 매번 우주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통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동창리 시설 내 조립 건물과 엔진 시험장에 대한 해체 작업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올해 초 다시 복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한 만큼 고정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동창리 발사장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성 15형을 비롯한 북한의 ICBM급 미사일들은 동창리 발사장이 아닌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발사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라파엘 마리아누 그로시 차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개발 관련 정보 부족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로시 차기 총장은 지난달 30일 보도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IAEA 조사관이 북한을 떠난 지 10년 이상이 지났고 그동안 정보를 얻지 못해 큰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북한에서 IAEA의 조사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AEA는 앞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라 북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안보 전문가인 그로시 차기 총장은 아마누 유키아 전 총장이 지난 7월 별세함에 따라 10월 실시된 투표에서 차기 IAEA 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IAEA와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핵시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시 차기 총장은 오는 3일 공식적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한반도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기도 했는데 미국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20일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은 러시아 외교부 관리들과의 면담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핵협상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에도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 타구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상회담도 순회급 회담도 그렇게까지 우리한테는 흥미는 사안이 아니지 않을까.
같은 날 워싱턴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자신의 협상 상대로 최선희 제1부상을 지목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이날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자신이 미북 핵협상을 계속 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person who needs to negotiate with me in North Korea is the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i Sun-woo.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맡긴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신뢰하는 최선희 제1부상이 직접 나서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비건 지명자는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그에 앞서 실무협상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의 합의나 합의에 가까운 성과가 있어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건 지명자는 또 기회의 창도 강조했습니다. 기회의 창이 아직 열려있다는 말을 다섯 차례나 하면서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한 달간 북한을 다시 미북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여러 유화적인 손짓을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14일께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재상국을 통해 북한에 서한을 보내 12월 중 다시 만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연례 안보회의를 계기로 올해 계획된 연례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곧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힌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적잖이 부정적입니다. 북한은 18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로 발표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에게 무익한 그런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19일에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미국을 좀 더 압박해 양보를 받아내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가능하면 미국의 보다 양보된 타협안을 받아들이면서 실무협상을 타결해서 정상회담으로 가고자 하는 게 의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합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거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듯 미북 간 긴장이 계속되면서 사태가 풀리지 않자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러위청 부부장은 25일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에게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관련국들의 회담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도 지난 20일 러시아를 방문해 나흘간 머무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비건 대표는 26일 러시아 외무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선희 제1부상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비건 대표와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연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비건 대표 등과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철 장관입니다.
금강산은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자 남북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현장이었습니다.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28일 오후 함경남도 연포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은 올해 들어 13번째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 씨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이미 최후 통첩을 했다며 이번 발사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의 이번 발사로 인해 미북 실무협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연이어서 도발을 하게 되면은 그 가능성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여전히 실무협상의 극적인 개최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이 자기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정치적 도발을 계속한다고 봅니다.
반면 미국의 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외환안 등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며 북한이 적당한 기회를 봐서 미북 실무협상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eah, I think you said 60%. I think that would be a good chance that they will have some working level talks. Of course not.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와 맞물려 이루어진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 조사로 정치적 궁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심을 할지 여부가 향후 미북 관계의 가장 큰 변수라고 신범철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왜냐하면 북한이 정말로 내년 들어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북 외교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약간 양보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내리닉 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 위상이 약화됐다며 북한에 큰 양보를 하거나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같은 성과 없는 회담을 시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캐나다는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캐나다의 외교 영사 교역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는 28일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는 안보리 결의들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두 발의 탄도미사일과 이전에 이루어진 발사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는 북한에 갈등을 고조시키는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역량은 실험이 불필요한 단계이며 상당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역시 확보했다고 올리 하이너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평가했습니다. 1, 2차 북핵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했고 20여 차례 방북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보다 훨씬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을 거듭 언급하면서 추가 핵실험 여부가 관심인데요. 풍계리 핵실험장을 실제로 폭파했다면 실험을 못하는 게 정상인데 북한의 폐쇄 주장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죠?
We don't know how irretrievably this test site was actually demolished.
풍계리 핵실험장을 어느 정도나 되돌릴 수 없도록 폐쇄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터널 어느 곳도 재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폭파가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어떤 전문가도 현장에 접근하지 못해 모든 터널에 붕괴됐는지 여부를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새로운 터널을 뚫을 수 있다는 점인데 몇 달은 걸릴 겁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있던 각종 장비들의 행방도 추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When you do this kind of test, you have a lot of diagnostic.
핵실험을 하려면 많은 관측 설비가 필요한데 이런 제어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현장은 플루토늄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곳을 완전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상주하고 건물들과 검측 시스템을 유지할 겁니다. 핵실험은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핵무기를 폭발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죠. 하지만 동시에 핵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폭발력 등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장비가 다 어디 갔는지는 모릅니다.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예비되어 있을 가능성을 뜻하는 거죠.
다른 곳에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산이 많고 용도가 불확실한 많은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또 풍계리 인근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다른 핵실험장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많은 산이 핵실험에 다 적합한 것은 아니고 고립돼 있는 지역이라야 합니다. 특정한 곳을 지목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예비 장소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도 북한 입장에선 완전히 새로운 장소보다 관측 건물들을 이미 갖춘 풍계리 핵실험장 사용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터널과 계측 장비들이지 건물들은 어디든 지을 수 있습니다. 풍계리에 있던 계측 장비들의 행방이 중요한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결정을 내렸을 때 진작부터 미북 합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 핵실험 준비를 시작했다고 해도 놀라울 게 없습니다.
만약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폐쇄 주장이 허구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과가 될 텐데요.
If they do the test, how would they justify
북한이 또다시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용할 경우에 이를 어떻게 정당화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핵실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마지막 미북 회담이 끝난 뒤에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이런저런 생각을 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놀랄 준비를 하겠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장소에서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혹시 그런 의심을 갖고 제2의 핵실험장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왔습니까?
예비 장소가 있을 경우엔 이걸 발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북한에는 많은 굴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광산과 터널을 다 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나 CTBTO,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혹은 다른 어떤 기구도 정확한 실태를 알지 못할 겁니다. 인적정보나 통신정보에 의존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굳이 공개적인 실험을 하지 않고도 비밀리에 핵 역량을 진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핵폭발 실험에 앞서 모의 실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북한과 비슷한 횟수의 핵실험을 했던 파키스탄과 인도는 이미 20여 년 전에 핵보유국이 됐고 핵무기도 100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었죠.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 핵무기 기술은 이미 추가 핵실험이 필요 없을 정도에 도달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The only difference comes that, you know, if you want an entirely different design of...
만약 완전하게 다른 종류의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실험이 또 필요하겠죠. 폭발력이 매우 컸던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을 고려할 때 뭔가 다른 개념의 무기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엔 추가 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갑자기 핵무기 성능을 시험해보기 위해 핵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미 충분한 실험을 거쳤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그들이 핵실험을 추진한다면 그건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1000번이 넘는 핵실험으로 경쟁하던 미소 냉전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억지력을 갖출 목적으로 북한과 같이 작은 나라가 많은 실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이 성공적인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We can only speculate, but, you know, but I think that some of these tests...
추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만 마지막 대규모 핵실험을 제외하더라도 북한은 이전 실험을 통해 ICBM 탑재형 핵무기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안정된 ICBM 기술을 갖추는 문제가 따르고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미국이 우려하는 ICBM보다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최대 1톤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백 킬로그램 수준일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북한은 이미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ICBM만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의 핵무기 역량과 추가 핵실험 필요 여부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 냉전 종식 이후 변화된 세계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셈법의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근법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 총괄평가국 분석관을 지낸 다코다 우드, 헤리티지단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에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20여 년간 미국이 병력 감축과 전력 현대화에 소홀한 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상당한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에 전개된 미국의 대비태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일본 등의 동맹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무임승차한 채 자국 경제에 치중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차적 위협에 따른 비용은 동맹의 기여 증대를 통해 충당하고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등 초강대국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드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다른 동맹과 달리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 이상을 지출하는 것이 맞지만 이조차도 지출하지 않는 유럽과 일본 등의 동맹을 비판하기 위해 제시한 수치일 뿐 절대 충족 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 is an interesting number. But it doesn't mean that once one has got to 2% that you have satisfied, you know, all the
미국이 자국과 동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과거 5% 이상 지출했던 국방비가 3%대로 떨어진 현재 중국과 북한 등의 부상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며 동맹 역시 기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드 선임 연구원은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요구로 자칫 주한미군이 용병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대가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실제 기여하고 있는 방위 가치를 제시하면서 정말로 공정한 분담을 하고 있는지 따지기 위한 협상의 일환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드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은 종래 볼 수 없던 방식이고 갈등을 야기하는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동맹의 무임승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ver the four previous presidents, since Reagan, we haven't seen this kind of reaction.
하지만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전략적 셈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급작스러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gain more leverage by having my allies.
방위비 분담금을 통한 미국 예산 보충보다는 미국이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금액을 동맹의 국방 예산에 투입하는 것이 부상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특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동맹들에게 북한 등의 위협은 2차적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들이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전략적 셈법 변화에 따른 정책을 상대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않은 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구체적인 배경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맹을 거래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동맹의 기여 확대는 분담금 금액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위협과 전략 지원에 따른 동맹의 군사력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초강대국의 부상에 따른 동맹 기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 분담금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동맹의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끼칠 수 있다며 관련 금액이 정말로 미국의 안보 순위에 충당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탈북민 10명이 베트남 당국에 체포된 뒤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는 당시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소연 기자입니다.
쓰러져 오열하는 여성 옆에서 또 다른 여성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빨리 우리 내려가 주세요.
지난 29일 서울의 탈북민 지원단체인 북한 정의연대가 공개한 동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다른 영상에는 기력이 약해진 탈북민이 한국 국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쫓겨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쓰러진 환자까지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또 다른 동영상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탈북민들이 지시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는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3일 중국에서 베트남 국경을 넘은 탈북민들이 베트남 당국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꽃제비, 부모가 없는 청년, 그리고 20살 20대 남자 2명, 그리고 남자 3명, 10대 여성이 제일 나이 많은 여성이고 나머지 20, 30대 탈북 여성. 그래서 여성 7명, 남자 3명이 중국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 국경으로 와서 체포된 상황입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들이 현재 중국으로 강제 추방돼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체포 당시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체포된 그 탈북자들 가운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이제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그러한 상황을 알리고
네.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대사관 측에서는 조치를 취하게 6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요.
기다리라는 말만 한 채 찾아오지도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측은 VOA에 탈북민들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 베트남 정부와 접촉해 적극적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탈북민들이 현재 베트남 당국에 체포돼 머물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중국으로 추방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에도 탈북민 3명이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추방됐지만 외교적 노력을 통해 현재 한국에 입국해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들은 강제 북송될 경우 혹독한 고문과 심지어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튜 사무총장은 29일 VOA에 북한으로 가면 처형을 당할 위험이 높은 만큼 국제사회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COI 보고서에 의하면 강제 북송 당하게 되면 너무나 심각한 신문, 고문, 구속, 처형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북송은 상당히 문제가 상당히 많은 조치고요.
스칼루티 총장은 특히 198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박해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탈북민들을 강제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베드로 대표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 정부에 탈북민 추방에 대해 항의하고 중국 당국에는 국제법과 인도적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VOA
워싱턴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이죠?
네,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대규모 천연가스관이 2일 개통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 정부의 홍콩 인권법 제정과 관련해서 미군 함정의 홍콩 입항 금지 등 조처를 취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 액수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이 개통됐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시베리아의 힘으로 명명된 천연가스관이 2일 개통했습니다. 이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이 천연가스관은 약 3,000km에 달하는 길인데요. 앞으로 30년간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핵심 통로가 될 예정입니다.
예. 3,000km 대단하네요. 시베리아의 힘이라고요? 어느 지역을 연결하는 건가요? 러시아와 중국?
네,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지역의 차야딘스코예와 코비트카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해 러시아와 중국 간 접경 헤이룽장성을 지나서 지린을 거쳐 중국 최대 곡창지대인 랴오닝 지방까지 전달됩니다.
예, 개통식 행사가 독특했다는데 어떤 개통식이었어요?
네, 가스관 개통식이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개통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휴양지 소치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 베이징에서 따로 개통식을 지켜보면서 화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두 정상이 개통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좀 들어볼까요?
예, 푸틴 대통령은 양국을 잇는 천연가스관 개통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의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푸틴 대통령에게 가스관 개통은 양국의 에너지 협력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서 이 통합과 상호 호혜, 협력의 본복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이 새로 개통한 가스관에 어느 정도의 천연가스가 이렇게 전달이 될까요?
네, 양국이요 앞으로 30년간 그 연간 38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독일에 이어서 러시아의 두 번째 가스 구매국이 됩니다. 예, 독일이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천연가스 규모가 약 590억 세제곱미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사는 곳이 유럽 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는 1950년대부터요.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즈롬, 가즈프롬을 통해서 서유럽과 중유럽 국가들의 천연가스를 팔아왔습니다.
예. 예,
러시아가 이들 나라에 판매한 가스는 연간 총 2천억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중국에도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경제 병합한 이래 미국과 유럽 등 그 서방 국가들의 금융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천연가스관을 연결하게 된 것은 이 러시아로서는 유럽 외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러시아는 또 발트해 해저를 통과해서 독일까지 연결하는 노드스트림 2 가스관과 터키와 남유럽을 연결하는 투르크스트림 가스관 건설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천연가스관 개통을 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나라가 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에너지 자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예,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은 중국은 오는 2023년까지 전 세계 가스 수요 증가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여기에 미국과 1년 넘게 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 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또 시진핑 주석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도 이 천연가스 도입을 서두르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번 천연가스관 건설은 양국의 여러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란 분석입니다.
자, 앞으로 30년간 1년에 38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네, 이날 개통식에서 두 정상 모두 중국이 앞으로 지불해야 할 대금 규모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예.
주요 매체들이 이 가스 공급 계약금이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4천억 달러 계약금.
네. 네.
러시아가 가스 말고 중국에 파는 게 또 있죠, 연료 중에?
예,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는 중국에 석유도 팔아왔는데요. 지난 몇 달 러시아산 석유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중국 최대 석유 공급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현재 하루 6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에 공급하고 있고요. 또 카자흐스탄을 경유해서 20만 배럴의 원유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석탄 판매도 급증해서 예, 지난해 러시아가 판매한 석탄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근 뉴스를 좀 정리해보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최근 협력을 좀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요, 양국이 2024년까지 교역 규모를 2천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날 말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질서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에 항의하는 일련의 조처를 내놨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2일 미국 정부의 홍콩 인권법 제정에 항의해서 미국 군함들의 홍콩 입항을 금지했습니다. 또 홍콩 시위와 관련해 있는 미국의 여러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중국 외교부에서 나온 발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의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은 중국의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개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조처는 미국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미국의 홍콩 인권민주주의법.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제 발효된 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입니다. 이 홍콩의 민주주의 상황과 인권 실태를 매년 평가해서 현재 미국 정부가 부여하고 있는 홍콩의 특수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을 골자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부과한 이 특수 지위를 통해서 홍콩은 그동안 중국과는 다른 관세 적용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전 세계 금융 중심지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매년 해마다 평가를 통해서 이 특수 지위를 유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게 판가름 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는 또 홍콩 경찰이 시위 진압에 사용하는 최루탄이나 고무총 등 이 진압 장비들의 수출도 금지하는 등 6개월째 계속된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정부는 이게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인데 자, 미국 군함들의 홍콩 입항 금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죠?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화춘영 대변인은 당분간 미국의 군함과 군용기들의 홍콩 진입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즉각 실수를 바로잡고 중국과 홍콩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어떠한 발언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중국이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제재를 또 단행할 예정이라고요?
예, 화춘영 대변인은 군함 입항 금지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또 국제사무민주협회, 국제공화연구소, 프리덤하우스, 휴먼라이츠워치 등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들 기구는 홍콩 시위 사태에서 매우 나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나쁜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이들 기구들이 시위자들을 선동하고 자극해서 폭력적인 범죄 행동을 하라고 분리주의적 행동을 하게 했다는 주장인데요.
네.
화춘영 대변인은 이들 기구들은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홍콩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난달 24일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둔 후에 시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이일 광고업계 종사자 수천 명이 도심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5일간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선거 패배 후 시민들과 보다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임하라는 시위대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고라는 소식이네요.
예,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지난주 금요일 29일 하루 동안 74억 달러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 매출이 집계됐습니다.
네.
이 시장 자료를 분석하는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이 같은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비해서 19%나 증가했고요. 역대 블랙 프라이데이 사상 최고액입니다.
네, 저도 몇 번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대단하네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뭡니까 도대체?
예, 추수감사절 다음 날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 미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이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데요.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됩니다.
네.
요즘에는 그 전날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시작하는 업체들도 많아져서요. 올해는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온라인 쇼핑 매출이 42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추수감사절 온라인 매출이 4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통계를 낸 이후에 처음입니다.
예. 추수감사절에 42억 달러,
네.
블랙 프라이데이에 74억 달러. 그러니까 116억 달러를 이틀 동안 쓴 거네요, 쇼핑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날은 동네 가게나 중소기업들의 판촉 행사들이 몰리는 이 스몰 비즈니스 세터데이였고요.
네.
이어지는 월요일은 일터에 복귀한 사람들이 컴퓨터로 쇼핑할 수 있도록 후속 할인 행사를 하는 이른바 사이버 먼데이가 계속됩니다.
이름을 참 잘 붙입니다. 그렇죠? 아직 매출이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이버 먼데이인 2일은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도 높은 온라인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어도비 측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약 94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을 통틀어서 240억 달러가 넘는 온라인 쇼핑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후 연말까지 이어지는 쇼핑 시즌의 온라인 매출 규모가 도합 1,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어도비 측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직접 상점, 가게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서 집으로 이렇게 배달시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직접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이른바 오프라인 쇼핑의 비중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네. 이 온라인의 편리함 때문에 쇼핑 방식의 흐름을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손전화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는 이 모바일 쇼핑 매출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가운데 40%가량이 손전화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쇼핑은 매출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은데요. 이 상대적인 비중이 줄었을 뿐이고요. 오프라인 쇼핑의 매출은 뭐 막대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올해 연말 온 오프라인을 포괄한 전체 쇼핑액이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전미 소매업 연맹은 올해 11월에서 12월 소비 지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7,290억 달러에서 7,307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네,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금액이 그만큼 는다는 건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네. 이 소매업계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최근 수년째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롯한 모든 지표가 안정적인 것이 이런 연말 경기 호황을 이끌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요. 미국 사람들은 주로 연말 쇼핑에 뭘 사는 겁니까?
네. 연말 연시에 가족 친지를 만나서 주고받을 그 선물을 사기도 하고요. 아.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들을 할인 행사를 기다렸다가 구매하기도 합니다. 예.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옷과 신발 같은 것들이 주요 대상인데요. 올해는 특히 어떤 품목들이 인기가 있나 AP통신이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결과 이 삼성전자가 만든 고해상도 텔레비전, 최신작 비디오 게임, 그리고 요즘 흥행하는 디즈니 만화 영화 겨울왕국 2편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형 등이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 평양과 남포 지역에 구름 많고 중간 강계 한때 눈 내립니다. 오후에는 남포와 강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7도입니다. 양덕은 영하 11도, 남포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1도에서 4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중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3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신계 지역은 오후에 맑아지지만 나머지는 구름 많거나 흐리고 용연은 한때 눈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개성 사리원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 정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입니다. 오전에는 장진과 평강 지역에 구름 많고 해산, 풍산, 삼전 지역 흐리고 눈 내립니다. 오후에는 해산과 삼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청진 영하 8도입니다. 원산 낮 최고 6도, 성진 지역은 낮 기온이 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끼고 오전 한때 눈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역시 오전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공군 정보 수집 정찰기가 오늘 또다시 한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군용기 항적을 추적하는 웹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리벳 조인트 RC-135W로 추정되는 비행기 한 대가 이날 오전 남한 수도권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C-135W는 미국 공군이 보유한 통신 감청용 정찰기입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포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도 미 공군 소속 U-2S 정찰기가 남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와 중국 동북 지방을 잇는 가스관이 오늘 개통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화상으로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길이가 3,000km에 달하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은 시베리아 동부에서 접경지역인 중국 헤이룽장성까지 연결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개통행사에서 가스관 연결이 국제에너지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새로 개통된 가스관은 중러 협력의 상징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시에 새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나파달리 베넷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헤브론 내 구시장 근처에 새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방안을 어제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브론에는 현대 유대인 주민 천여 명과 팔레스타인 주민 20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베넷 장관은 새 정착촌을 세우면 유대인 주민의 수가 지금의 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브론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가장 큰 도시로 유대교도와 이슬람교도 모두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측은 새 정착촌 건설 승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내 핵연료를 오는 2031년까지 모두 외부로 반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중장기 로드맵의 수정안을 발표해 이같이 밝히고 반출 작업은 2021년 말 2호기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안에는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미사용 혹은 사용 후 핵연료봉이 약 4,700개가 남아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폭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핵연료 유출 방지와 남아있는 핵연료 처리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핵연료 반출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은 녹아내린 뒤에 굳어있는 핵연료를 외부에 반출하는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어제 아델 압델 마흐디 총리 사임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압델 마흐디 총리는 1년 2개월 만에 퇴진했고 바르함 살리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에 새 총리 지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압둘 마흐디 총리는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의회에 보낸 바 있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 10월 초부터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부실한 공공서비스와 경제난 그리고 부패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또 이라크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란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진압에 나선 군경과 시위대가 충돌해 지금까지 400명 이상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특히 군인과 경찰이 시위대에 실탄을 쏴 희생이 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오는 4일에 여는 탄핵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패트릭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 고문은 이날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른 증인들이 공개되지 않았고 법사위가 대통령에게 공정한 절차를 제공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폴로니 고문은 그러면서 백악관 관계자들이 앞으로 연방의회가 여는 청문회에 나갈지 여부는 이번 주말까지 회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수당인 연방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부패 혐의로 수사하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